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그 코드 덩어리에 무거운 철제 자물쇠를 채우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지식에 자물쇠를 채운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하면 그 반도체, 칩 같은 물리적인 부품을 수출 금지하거나 무역 항구를 막아버리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제재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그 통제의 대상이 국가의 핵심 전력망을 단 몇 초 만에 마비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수만 개의 사이버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하는 기계라면 어떨까요?
그게 참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가둬두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실패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2026년 6월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의 최전선에서는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 청취자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최신 브리핑 자료나 기사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보의 흐름을 독점하려는 자와 그 장벽을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자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료들이 하나같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식 여정의 핵심이 바로 그 충돌 지점이에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드웨어 제재를 넘어 소프트웨어 레벨까지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를 받는 쪽은 하드웨어의 결핍을 소프트웨어의 극적인 최적화로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제시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번째 수를 이해하려면 가장 강력한 킹을 주고 있는 오픈 AI의 최근 행보부터 뜯어봐야 하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오픈 AI의 최신 모델, 그 GPT-5.6 라인업 이야기죠. 솔, 테라, 루나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모델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모델들의 일반 출시가 7월로 밀렸습니다.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을 보면 7월 출시 확률을 94%로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수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출시가 밀렸다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아,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이렇게 엄청난 모델이 완성되어 있는데도 현재 단 20개의 정부 승인 파트너에게만 극도로 제한적인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스스로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건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오픈 AI 자체적인 결정 같아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미국 백악관의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개입을 했다고요?
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실인 ONCD와 과학기술정책실 OSTP가 공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정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이 모델을 일반에 절대 배포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와, 정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기업 입장에 에서는 정말 곤란했겠네요.
심지어 분위기가 험악해진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샘 올트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만약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공개를 강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후과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경고했다는 일화까지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상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으름장을 놓을 정도라니 이건 단순한 행정제도를 완전히 넘어선 수준이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미국 정부가 프론티어 AI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극적으로 진화했다는 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불과 며칠 전인 6월 12일에 있었던 엔트로픽의 페이블 5 사태를 떠올려 보시죠.
아, 기억납니다. 그때 이미 배포된 걸 막으려다 보니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모델이 시중에 출시된 이후에 정부가 긴급 수출 통제 지시를 내려서 강제로 걷어들이는 즉 사후 회수 방식이었습니다.
출시 후 전면 차단을 당한 거죠?
네, 하지만 이번 GPT-5.6은 아예 출시 전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전 승인제로 묶어버렸습니다. 페이블 5 사태를 교훈 삼아서 이제 정부가 배포 여부와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정부 게이팅 관행을 굳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완벽하게 무기를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자초한 거군요. 그런데 오픈 AI가 순순히 그 문을 달아 걸고 상무장관까지 나설 만큼 그 GPT-5.6 소울 모델이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단순히 텍스트를 잘 쓴다거나 코딩을 돕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그 공포의 이유를 바로 증명해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GPT-5.6 솔 모델이 OpenAI 내부의 독립적인 사이버 공격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무려 96.7%라는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96.7%요?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게 구축된 모의 서버 환경에 이 모델을 던져놓았을 때 나온 결과거든요.
해커가 개입해서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요.
네, 인간 해커의 개입이나 추계 지시가 전혀 없이도 스스로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하고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치명적인 공격 사이클을 거의 자동 소행했다는 뜻이죠.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방어벽을 무너뜨린다니 진짜 서늘한 느낌마저 드네요. 사실상 자아를 가진 슈퍼해커나 다름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능력이 입증되자마자 즉각 고위험 등급, 즉 하이 등급으로 분류된 겁니다. 정부가 다급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이유죠.
이 모델이 얼마나 무겁고 거대한 지능인지 그 가격표를 보면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가격 정책도 아주 놀라웠죠.
100만 토큰당 가격이 솔 모델은 $5에서 $30고요. 테라는 $2.5에서 $15. 루나는 $1에서 $6로 책정됐어요.
상당히 높은 가격대네요.
제 말이요. 특히 솔 모델의 출력 비용이 무려 $30라는 건 이 녀석이 대답 한 줄을 만들어내기 위해 뒤에서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연산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막대한 연산 비용이 프론티어 모델의 현실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모델들이 정부 통제에 묶여있는 동안 일반 소비자 환경에서는 세대 교체가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 소비자용 업데이트 말씀이시군요. 대비 효과가 확실하죠. 6월 27일부로 기존에 잘 쓰던 GPT-4.5가 완전히 퇴역했잖아요. 이제 모든 대화는 GPT-5.5 모델로 자동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바일 환경의 발전도 눈에 띕니다. 코덱스 리모트라는 기능이 정식 배포되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무거운 랩탑 없이 휴대폰만 켜면 호스트 PC의 원격으로 접속해서 코딩이 가능해졌죠.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죠. 엄청난 지능은 20명의 파트너에게만 허락된 반면 일상적인 기술은 모바일로 완전히 침투하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이걸 보고 있으니 자동차 산업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빠른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너무 빠르니 시중에 팔지 말라고 막아선 격이네요.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증한 드라이버 20명에게만 키를 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지만 과연 가장 뛰어난 도구를 막아두는 게 사이버 방어자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바로 그 딜레마 때문에 미국 정부가 최근 매우 흥미로운 예외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엔트로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 엔트로픽의 페이블5는 여전히 묶여있죠. 그런데 정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이전 세대인 미토스5 모델이 수출 통제의 조치를 받은 지 단 16일 만에 빗장이 풀렸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내 100개 이상의 핵심 인프라 기관의 재배포가 승인되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이나 주요 연방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다시 열어준 건가요?
미토스5의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올해 4월에 등장한 이른바 사이버 보안 레커닝 모델이거든요.
사이버 보안의 심판의 날. 이라는 엄청난 수식어가 붙었던 그거군요.
네, 이 모델은 주요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에서 수천 개의 고위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공격 가능성 때문에 원래 통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부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통찰력 있게 짚었듯 미국 정부는 AI를 무조건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진짜 핵심은 누가 쓰는가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위험한 AI지만 아군인 방어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쥐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공격 가능성을 역으로 방어용으로 쓰게 허락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어자에게 예리한 칼을 쥐어준다는 발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격용으로 쓰일 기술을 방어용으로만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오래 가능할까요?
그게 참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자물쇠를 갸움을 찾으라고 시키면 이미 그 자물쇠를 따는 공략법을 학습했다는 거잖아요. 정보 통제라는 게 정부 뜻대로만 영원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 예리한 의구심이 오늘날의 모순이죠. 기술의 흐름을 막거나 독점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규제 밖에서의 우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벽이 높아질수록 틈새를 비집고 나가려는 압력도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미국 팍, 특히 중국에서는 미국의 하드웨어 제재를 비웃듯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장벽을 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최근 사례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아, 딥시크.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중국의 딥시크가 5개월 만에 창업자 량원펑의 이름을 올리면서 디스파크라는 추론 가속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잖아요. 게다가 이걸 오픈소스로 풀어버렸고요.
네, 하드웨어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파크의 핵심 기술은 투기적 디코딩이라는 건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네, 원리가 뭔가요?
모델이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아주 무거운 연산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의 후보 토큰, 즉 초안을 한꺼번에 병렬로 만든 뒤에 유망한 것만 골라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요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식당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시킬 것 같은 메뉴를 미리 여러 개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이게 초안 생성인 거죠. 그리고 진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서빙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네요.
와, 하하,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서빙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속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여기에 부하감지 스케줄러가 있어서 GPU 상태에 따라 작업량을 아주 영리하게 조절합니다.
바쁠 때랑 안 바쁠 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일정을 맞춘다는 거군요. 그럼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압도적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했더니 딥시크의 V4 플래시 모델 기준으로 사용자당 생성 속도가 60%에서 85%나 빨라졌습니다. 더 무거운 프로 모델조차 57%에서 78%나 속도가 향상됐고요.
와, 85%면 체감 속도가 엄청나겠는데요?
게다가 동시 접속이 많아 부하가 심할 때는 처리량이 최대 400%까지 폭증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딥시크 모델에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델에도 쓸 수 있나요?
네, 알리바바의 QLM3 모델들, 4B, 8B, 14B 크기에 모두 적용해봤더니 16.3%에서 최고 30.9%까지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범용성까지 완벽하게 입증한 거죠.
진짜 놀랍네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네요. 최신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없는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효율을 내는 걸까요?
아, 하드웨어의 결핍이 오히려 극한의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강제한 거잖아요. 하드웨어의 빈틈을 소프트웨어로 완벽하게 메워버린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효율성이 아주 충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딥시크 V4 API의 가격 인하폭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영구적으로 75%나 가격을 인하해버렸잖아요.
네, 수치가 정말 파격적이죠.
입력 100만 토큰당 단돈용 0.44달러고요. 출력은 0.87달러입니다. 아까 살펴본 GPT-5.5 대비해서 입력은 5배, 출력은 무려 16배나 저렴해요. 완전히 생태계를 흔드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V4 모델의 가중치는 허깅페이스에 전부 올렸고 훈련 코드인 딥스펙은 GitHub에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 누구나 쓰라는 거죠.
그야말로 전례 없는 방식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갈무리해볼까요? 미국 정부는 거대한 AI, 그러니까 GPT-5.6이나 미토스5 같은 걸 사전 승인과 핵심 인프라 전용 복원이라는 방식으로 철저히 통제하며 벽을 높게 쌓고 있죠.
반면 제재를 받는 딥시크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픈소스와 소프트웨어의 극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하드웨어 한계를 부수고 파괴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AI 생태계는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순진한 기술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기술적 체스 게임에서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미국은 가장 강력한 모델을 금고에 가두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 누구나 쓸 수 있는 초고효율의 코드를 세상에 뿌리고 있죠. 과연 미래의 AI 패권은 가장 견고한 성벽을 쌓은 자가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장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가진 자가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 사이에 그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신 내용들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